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이요.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난주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을 살피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마지막 명령을 다루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해 세심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좋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구절을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Give thanks. 이 표현이 먼저 나와요. 감사하라 in all circumstances. 어떤 상황에서도. NAB Revised 성경을 보니까 이 뒷부분이 앞으로 와요. In all circumstances. Give thanks.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헬라어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앞에 둔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헬라어 본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사도 바울은 무엇을 힘주어 강조하고 싶어 했을까? Empanti eucharisteite. Empanti. 팬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Empanti. 모든 것에 있어서. 팬 아메리카 하면은 이 판이라는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Empanti, in everything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라 이런 명령이에요. 어떤 상황, 어떤 것에 범사에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싶어 했습니다. 감사가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오늘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항구도시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상 숭배 행위와 밀접하게 엮여있는 그 사회에 살아가던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사도 바울 일행이 도착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이들은 신전에 가서 우상 음식을 먹지도 아니하고 신전 앞에서 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속했던 그 길드 조직에서 쫓겨나고 수입이 끊기면서 가족을 먹여 살릴 길이 막막해져 큰 울음이 닥치는 거죠. 예수 믿게 되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 처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한 마음을 품어라. 수입이 절반으로 3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 품으라고요? 그렇다. 예수를 믿으면서 잘 지내던 이웃과 적대관계로 변했습니다. 너희를 벌레 보듯 거리를 두는 이웃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마음으로 정리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수입이 확 줄어든 것을 감사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웃의 적대적인 태도를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입이 줄어든 것은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줄어든 수입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급을 구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 대상이에요. 일단 부족 가운데서 이길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수입이 줄어든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오늘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생계를 꾸려가기 힘든 상황에서 그 상황 자체가 좋고 즐거워서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발하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수입이 줄어들어서 살기가 힘든데 이거 자체가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머리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그런 이웃의 태도에 이것을 감사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이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내가 믿는 주님을 저들도 믿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고 그들의 적대감과 모욕적인 태도를 내가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현상 자체가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이웃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나를 대하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는 사람처럼 헤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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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이거 이상한 영성이에요. 그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라고 했기 때문에 속에서는 그것이 아닌데 이 상황 자체 미친 사람처럼 그런 영성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 영성을.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하는 것을 잘 모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은 수입이 줄어들고 이웃의 적대적인 태도 때문에 삶이 많이 힘들 때 본능적으로 생기는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의 마음이 머무는 것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 사도 바울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을 경험했으며 그가 생각하는 in everything, 모든 정황, 상황, 그가 염두에 든 범사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가 생각하기에 감사라는 것은 좀 우호적이고 좋고 그럴 때 감사가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한 전부 모든 경우 어떤 상황이라든지 다 포함하는 그 everything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힘든 상황이에요. 그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지금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 그가 경험했던 범사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경험들이 어떤 것이 있으나 극히 일부만 잠깐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 11장 24절 25절 열어주십시오. 고린도 후서 11장 24절 25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안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순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힘들게 산 인생이에요. 그리고 이 정도의 경험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우울증이나 트라우마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 감정 때문에 사람을 피해 다니는 뭔가가 생겼을지 모릅니다. 앞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 40에서 하나 감했으니까 몇 대요? 39대의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각각 다른 상황에서 이러한 것을 다섯 차례나 39대를 이런 동네에서 또 다른 시각에 39대, 39대 이렇게 다섯 차례 경험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성경이 나오는 부분인데 40대까지 치라는 명령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시기 때문에 혹시 잘못 세어가지고 치다가 보면은 숫자를 까먹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41대나 42대를 칠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40대 치라고 했는데 41대, 42대 치면은 처벌을 내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니까 그런 실수할 가능성을 감안해서 그럼 우리가 안전빵을 하자. 그래서 39대를 치기로 한 겁니다. 성경에는 40대 치라고 했는데 수백 년이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습 가운데 40에서 하나 감안매를 때리기로 합니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전해지는 기록에 의하면은 39대의 매를 때릴 때 두 손을 양쪽 기둥에 묶어놓고 그 사람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송아지, 당나귀 가죽으로 만든 채찍을 가슴 앞부분, 몸 앞쪽을 13대 때리고요. 그리고 등과 어깨 부위에 몸 뒤쪽을 26대를 매질을 합니다. 그렇게 39대 매질을 하는 동안에 계속 신명기 28장 58절에 있는 이 구절을 반복해서 읊조리면서 매를 내리쳐요. 신명기 28장 58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매를 내리칩니다. 이런 채찍질을 다섯 번이나 사도 바울은 경험합니다. 감사가 가능할까? 사도 바울은 범사에 이러한 경우에도 두 번째는 세 번 태장으로 맞고 이 태장은 아까 39대 규정을 지키는 것은 로마 사람들이 지키는 규정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만 허용되는 그러한 자기들의 관습법이에요. 로마 군인에 의해서 곤장으로 매질을 당하는데 그 경험을 세 번이나 합니다. 한 번 돌로 막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것을 세 번 경험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빠집니다. 7일간 바다 위에 둥둥 떠다녀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경험들이 즐거웠을까요? 이 경험 자체가 감사했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반가운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험에 살 때마다 그의 육신적인 몸은 움츠러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싫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갖 힘들고 절망적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얼마나 너희들의 삶이 힘든지 알고 있다. 그럼에도 원망과 불평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그곳에 마음을 내주지 말라. 두려움과 낙담으로 어두워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감사를 올리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이런 열악한 환경 자체를 좋아하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을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다르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며 감사하라는 것인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바라볼 텐데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해야 하는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상황이 좋지 못해요. 아주 피하고 싶은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 가운데 제가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라. 제가 지금 주권이라는 잘 쓰지 않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간 가운데서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God's sovereignty, 하나님의 주권이란 뜻은요. 결정하신 모든 것을 실행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주권은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을 실행 가능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욥기 42장 2절에 주님을 다시 경험하는 욥이 이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로 결정하면 바로 실행 가능합니다. 그것이 주권이에요. 그것을 실행하실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는 무엇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모두 실행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결정 내리고 어떤 것을 하고 싶어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많아요. 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창조주가 가진 주권적 권세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힘이 있는 것 같은데 힘이 있습니다. 무서운 존재입니다. 타락한 영적 존재인 마귀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원하는 대로 모두 실행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런가? 그에게는 창조주가 가진 주권적 권세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시무시하게 강력한 말씀 하나를 소개합니다. 시편 119편 91절입니다. 이런 구절을 대하면은 암송 본능이 확 살아나야 돼요. 시편 119편 91절. 이 말씀은 생각하면 할수록 다른 여러 가지 성경 말씀과 연결되는 강력한 말씀이에요. 무시무시합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될 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가닥이니. 신학교 가고 선교사 되고 목사 안수받고 하는 사람들만 주의 종인 줄 알았는데 만물이 주의 종이래요. 창조주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만물이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시 말해서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위임받은 근세로 홍해 앞에 섰을 때 바로 그것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만물이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채우고 있느냐의 그 문제예요. 만물이 주의 종이기 때문에 물러가라 하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단 강물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쌓이고 벽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 만물이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움직이는 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암송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키워가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범사는 모든 만물을 종의 위치에 두고 명령하시는 주권적 하나님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초월해서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범사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아래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사도바울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사도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폭력적 행위를 경험합니다. 옷이 찢기고 매질 당하고 피 흘리는 채 지하 감옥에 감금됩니다. 두 발은 자꾸 족쇄 채워진 채로, 지하 감옥은 사실 낮에도 어두운 곳이거든요. 자, 거기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관점에서 무엇을 확신하는 가운데 자기에게 일어난 상황을 바라보았을까? 어떻게 이해했을까? 사도는 내게 가해진 빌립보 사람들의 불의와 폭력, 주권적 건설을 가진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것을 확신했을 거예요. 지금 일어난 일련의 사태, 어떤 사람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허용된 일임을 확신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안 좋은 일, 나에게 가해진 이 일들, 내가 본 것이 전부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그들이 처한 환경 바라보는 그것이 전부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세와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들을 둘러싼 환경적 요소만 보여요.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져요. 감사가 되지 않고 찬송이나 기도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빨리 이 사태가 어떻게 해서든지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고, 수동적으로 피해자로서 당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기다리고 신세 한탄하고 자기 동정심에 빠져가지고 머무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이상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권세와 능력에 대한 확신이 약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찬송이란 말은 감사하고 거기에 곡조를 붙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말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그 말의 멜로디, 곡조, 리듬을 붙인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결코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어두운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그것도 한밤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올립니다. 자, 기억할 것은 또다시 리마인드 시켜 드립니다. 매맞고 지하 감옥에 던져진 고통스러운 경험을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이코입니다. 하는 그러신 분 아니에요. 그 자체를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그곳에 살아계심을 들리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은 마귀는 이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성도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안 좋은 뭔가가 일어날 때마다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부정적인 말들이 터져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귀라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라는 어둠의 양식을 먹고 힘을 얻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를 강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제공하는 말들입니다. 말을 통해서 그가 강해집니다.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말들, 저주의 말들을 통해서 그가 강해집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일어난 좋지 못한 일로 분노 가운데 원망할 때 그 사이에 생긴 틈으로 사람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온갖 나쁜 것을 행하고 좋은 것을 도둑질해 갑니다. 에베소서 4장 26, 27절 잠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안 죽군요. 아니, 미안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 27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고, 분이라는 것은 분노 아닙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어떤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라. 교통사고가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해주고 하지만 교통사고가 즐거운 사람이 없어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 일로 인해서 과도하게 감정 폭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상대방 운전자에 대해서 부실하게 부주의하게 한 것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부하가 치밀 수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하는 마음이 확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교통사고라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 분노를 지속하잖아요. 그러면은 에베소서 4장 26,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말라 했는데, 이 분노를 지속하면은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틈새를 마련해 준다는 거예요. 들어올 수 있는 틈새를. 그러나 감사를 선택하는 순간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새가 없어집니다. 이때도 기억하십시오. 교통사고 자체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도 주권적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가운데 이 상황을 보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주권을 신뢰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채찍 맞는데 무슨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그래요? 선하심을 믿으라고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에게 선하시지 않다,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공적으로 속임을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관점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시지 않아 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누구보다도 수천 배 수만 배 더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나에게, 각 개인에게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당하고 있는 상황을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제가 그것을 알 필요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 일어난 것보다 싹한 일이 없어요. 주 예수님보다 의롭고 거룩한 분이 없습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 없습니다. 완벽한 분이 없습니다. 그분에게 가해진 불의와 부당함과 불법은 사람의 말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나? 이 놀라운 신분변화를 어떻게 해서 입게 되었나?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말로만 표현되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우주 공간 가운데 존재하는 가장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아들의 피를 통해서 표현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미 우리 삶 가운데요, 거대한 차원의 선하심이 시작되었어요.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럼 중단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교통사고 났을 때 중단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 선하심이 지금 잠시 잠정적으로 스탑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두운 지하 던전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은 간곳 없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직업 길도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생계가 힘들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중단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39대 채찍을 맞고 그리고 파선에서 일주일 동안 둥둥 떠 다니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은 중단되었나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진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환경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며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으면서 감사하십시오. 악한 환경을 선으로 변화시키는 전문가가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환경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전문 영역을 그분의 지혜를 그분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는 이유가 암송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대하면서 악한 환경을 어떻게 이런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선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전문가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빌립보라는 도시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까? 빌립보라는 도시. 이 빌립보라는 완악한 도시에 살고 있는 영혼들 사이에 복음의 빛이 어떻게 힘을 발휘하게 될까? 어둠이 장악하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과 실라의 투옥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악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 두 사람에게, 바울과 실라에게. 무지한 사람들을 옷 벗겨가지고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 분명하게 폭력행위거든요. 엄청난 폭력행위예요. 벗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 흘린 피는 반드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가진 힘을 끊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듯이 사도들이 채찍에 맞아 흘린 그 피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흘린 의로운 피가 빌립보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지금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잠시 봐주십시오. 감옥에 갇힌 하나님의 종들 두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음울한 정막간만이 가득 내려 누르고 있는 지하 감옥에 각 방에 이제 죄수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내는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원망과 저주와 욕설 그리고 맞아서 아픈 그 신음 소리 그런 거예요. 지하 감옥은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간수가 그 사람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횃불을 들고 그곳을 가야 되는 곳이 지하 던전이에요. 그 속에 들리는 소리는 저주, 욕설, 원망, 고통에서 오는 신음 소리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환경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기도와 찬송.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 분도 이곳에서, 이 영역에서, 이 지역에서, 이 장소에서 이러한 차원의 뭔가가 올려진 적이 없습니다.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갑자기 우연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왜 그 시간에 아무 연관이 없이 일어난 지진일까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냥 우연히 그 시간대에 아니면 두 사람이 어둠 속에서 올린 기도와 감사 찬송에 대한 응답일까요? 이 빌립보 감옥이 세워진 이래 수십 년 동안 이 어두운 지하 던전에는 다른 종류의 어둠의 세력을 도와주는 힘을 주는 원망, 욕설, 저주 이러한 소리만 여기서 가득 채워왔단 말이에요. 그게 수십 년 반복이 되어 왔어요. 그 분노를 자극해서 그 분노 가운데 나오는 그런 욕설들 말이죠. 영적 어둠의 세력이 성공적으로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찬양과 기도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그래서 한밤중이 되었을 때 그 지진이 되자 갑자기 엄청난 규모의 지진이 그 지역을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이상현상이 일어난 거죠. 기도와 감사 찬송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진으로 감옥 전체가 흔들릴 때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이상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감옥 문들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들을 결박했던 족쇄들이 풀어졌다. 가만 생각하면 아무런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네, 지진이 났습니다. 각 감옥 문을 차단하고 있는 그 문들이 지형이 뒤틀리면서 각 방의 입구 문이 깨질 수가 있겠죠. 근데 희한하게 안에 있는 죄수는 하나도 죽지 않고 그 입구 문만 뒤틀어지면서 나올 수가 있게 된 현상. 가능했을까? 두 번째가 더 신기해요. 죄수들을 결박했던 모든 족쇄가 어떻게 풀어져요? 지진이 났는데. 발을 채우고 있는 그 족쇄가 각 방마다 어떻게 다 풀려요, 그게? 이것은 무슨 하나님의 어떤 역사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27절이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여기서 알고 있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요, 간수는, 그 제일러는요, 감옥을 맡고 있는 그 간수는 자기 관할하에 있는 죄수가 탈주하는 경우, 도망하는 경우에 그 죄수가 받게 될 형벌을 대신 받게 되는 규정이 있어요. 그 로마 법입니다. 옥문들이 열리고 죄수들이 이 정도로 탈출했으면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딱 보니까 지진이 나서 문들이 다 열려 있어요. 아, 다 탈출했구나. 이 죄수들의 죄를 다 더하면 나는 두 번 죽어도 합당해라고 죽으려고 한 거예요. 로마 법상 죽으니까 이 말씀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자기를 시도합니다. 28절 30절 보십시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나 갑작스런 지진과 초자연적인 역사로 문들이 열리고 족쇄가 풀리면서 빌립보 간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작동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몇 시간 전만 해도 바울과 실라는 관심거리도 없는 죄수들 중에 하나에 불과했어요. 이 빌립보 간수의 눈에는 하찮은 쓰레기 같은 존재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킵니다. 더 이상 죄수의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한 상황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시키는 상황 변환 전문가입니다. 악한 환경을 선으로 만드시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31,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 전하더라. 채찍 맞고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외면하거나 잊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불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빌립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33절, 34절 그 밤 그 시각에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바울과 실라는 이 간수의 눈에 너무 소중한 분이었어요.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 밤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로써 빌립보 교회가 탄생합니다. 우리에게 빌립보스가 손에 쥐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악한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전공이 또 다시 여기서도 힘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환경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사람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 기도의 자리를 수시로 들락거리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가 만들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없는 사람은 너무 위태로운 사람입니다. 좋을 때만 좋은 사람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없으면 다가오는 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아침 시간에 마련된 그 기도의 공간에 나오십시오.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새벽에 우리를 만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원망과 불평과 낙담과 두려움 대신에 감사를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십시오. 원망과 불평의 말로 마귀를 돕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감사하고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이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빌립보인데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인용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극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3주에 걸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라 했으니 이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명령을 주셨을 때 이것이 실행 가능한 명령임을 또 믿사오니 주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인도하신 가운데 지혜와 전략 가운데 항상 기뻐하게 하시며 기도의 자리에 찾아들고 또 찾아들게 하시며 어떤 환경, 어떤 경우, 어떤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